안녕하십니까. 영적 감각으로 보는 영적인 뉴스, 성경의 안목으로 보는 성서적인 뉴스, 뉴스 속에서 예언의 성취를 보는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어떤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기 위해서, 또 미지의 것을 탐색해내기 위해서 인간은 대단한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 외의 위성을 탐사하고 그 비밀을 알아내는 우주비행은 인간의 간단 없는 노력과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시사뉴스 시간에는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해 받는 훈련들과 도전에 대해서 조명해봅니다. 우주인 하면 보편적으로 지구 대기권 밖을 나갔다 온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우주비행사는 우주를 탐사하며 비행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961년 4월 12일 발사된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귀환한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에 성공한 이래로 국제항공연맹 기준으로 총 38개국에서 514명의 우주비행사가 우주비행을 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도 첫 우주인이 탄생했죠. 우주인 이소연 씨 이름 앞에는 항상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소연 씨는 한국과학기술부가 2000년부터 12월 러시아와 공동으로 우주여행자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4월에 우주여행자 모집 공고를 한 이래 전체 지원자 3만 6,206명 중에서 고산과 함께 최종 후보 2명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7년 3월부터 모스크바 북동쪽 근교의 스타시티에 위치하는 유리 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에서 우주 적응과 우주과학 실험 수행을 위한 기초훈련을 받았으며, 그중에서 발탁된 이소연 씨는 2008년 4월 한국 최초 우주비행사 참가자로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11일간 체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비행사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에 도전해서 두려움을 이겨낸 영웅적인 면을 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토록 우주인이 되기 위해 애를 쓰는지, 왜 우주인을 영웅이라고 칭하는지, 우주인들이 이 선발 과정에서 지식과 체력, 용기, 도전정신 등을 뽐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주비행사들의 훈련은 혹독합니다. 그런데 이외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실제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에서 우주인들을 선발할 때 하는 테스트는 다른 것이 아닌 학 1,000마리 접기라고 더 사이언스지가 보도했습니다. 얼마나 일정한 속도로 끈기 있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지 보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네, 인내와 용기와 도전정신 등은 우주비행사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죠. 우주인이 되기 위한 훈련과 자격 조건 등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먼저 한국의 우주인 선발 신체 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나이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로서 영어와 러시아어를 잘 구사해야 하며, 키는 153에서 192cm, 앉은 키는 80에서 99cm야 합니다. 몸무게는 50에서 95kg 이내여야 하고 발길이는 29.5cm 이하여야 합니다. 혈압은 수축기 최고 혈압이 140에서 최저 90, 이완기 최고 혈압은 90에서 최저 60이어야 합니다. 시력은 비교정 시력이 0.1 이상이어야 하고요. 교정 시력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당뇨병이나 협심증, 심장 관동맥 질환, 심근경색증, 또 심장 판막 이식 수술, 인공 심장 박동기 삽입, 심장 이식이나 또 정신병 조울증, 인격장애, 약물 중독, 약물 남용, 간질, 원인 불명의 의식장애, 신경계 질환, 악성 질환 등의 병력이나 질환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 호흡이 나쁘거나 코를 고는 사람은 당연히 제외되고, 몸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를 가는 사람도 안 되며, 우주공간에서 터질 수 있는 흉터도 없어야 한답니다. 우주인을 선발할 때 3대 이전에 가족들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었는지 가족력도 따지고, 또 특정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곰팡이균을 지닌 이들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5km 구간의 단축 마라톤을 실시해서 20분 안에 주파한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 영어 상식 시험과 서류 평가, 평가, 신원조회 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선발자들이 거치는 2단계에서는 극한 우주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신, 심리, 체력 등에 대한 심층 평가가 실시되고 이어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언어 능력 등에 대해 심층 면접 평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단계 선발 과정에서는 24시간 심전도, 뇌영상 촬영 등 정밀 신체 검사를 실시해서 우주 멀미와 방향성 상실 여부, 또 무중력 적응성 등 우주 환경 적응 검사도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고 및 상황 대처 능력에 대한 평가 등 종합평가를 거쳐 마지막으로 최종 후보를 가리기 위한 4단계 선발 과정에서는 고립실 검사 등 폐쇄 공간에서의 적응성과 훈련용 항공기 탑승 평가가 실시되며 1대1 면접과 행동 관찰을 통해서 대중 친화력, 사회성 등을 심층 평가하는 등 가장 강도 높은 테스트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주인으로 선정되고 나면 경호원들이 예비 우주인을 내내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예비 우주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큰일을 앞둔 우주인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우주인이 되는 것에는 큰 용기와 인내와 강인한 정신력이 요구되는데요. 지구 밖으로 한번 비행하는 우주인이 되기 위한 훈련과 조건이 매우 까다롭죠. 자, 여기서 해설위원이신 강병국 목사님을 모시고 해설을 들어봅니다.
예, 우주여행, 참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단어죠.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어디론가 죽음 이후에 간다고 생각을 하죠. 무신론자들도 영혼이 또 다른 세계로 간다는 것을 모름지기 마음 가운데 믿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은 다 마찬가지죠. 부활해서 승천하든지 아니면 영혼 불멸설을 잘못 믿어서 죽자마자 영혼이 지옥에 간다든지 아니면 천당에 간다든지 그렇게 믿더라도 우리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다른 세계로 옮겨진다는 것을 다 수긍하고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주여행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우주를 여행할까요? 어떻게 수백만 광년 정도, 수만 내지 수백만 광년 정도로 떨어진 큰 넓고 먼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여행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우주의 정부로 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하늘나라로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젠 사람들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꽤 가까운 항성들에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발상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광대하고 어마어마한 우주에 대해서 다 알고 연구한 다음에 우리가 우주 여행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참 철부지 같은 그런 이야기 같죠. 어떻게 이렇게 유한한 정말 얼마 살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 추진력도 별로 없는 그런 느린 우주선을 타고서 날아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주를 여행한다고요?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니라 이것은 공상망상에 있어서의 어떤 공상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참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와 우리 지구까지 계속 들락날락하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해줍니다. 아버지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예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의 여행만큼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그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 앉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참 엉뚱하게 토론했다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그러나 시간 낭비하는 그런 토론처럼 여겨지지만 거기에도 일리가 있는 것이, 여러분, 하늘에서 이 지구로 날아올 때 이 지구를 날아올 때 얼만큼 몸이 줄어서 아주 가늘게 돼야 그렇게 빨리 날아올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같은 것을 보면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을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늘에서 한 천사 가브리엘이 떠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가 끝날 무렵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뭐 아무리 길어도 한 30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얼마나 몸이 가늘어서 바늘처럼 그 되어야 그렇게 빨리 투시적으로 날아올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과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빛도 피곤해서 멀리 가다가 굴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를 가지고도 달릴 수 없습니다.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가 여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과학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부활할 수 있고 승천할 수 있고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노아시대 말이죠. 노아시대 사람들이 이제 홍수로 멸망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족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 홍수를 우리가 막아보자. 이 대홍수를 막아보고 우리가 서바이브 하자 해서 벽돌로 바벨탑을 쌓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있기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러한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정신 가지고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준비한 다음에 우리는 하늘을 나르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되면 진짜 우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주인들이 뛰는 임무들은 다 다르지만 그들이 받는 훈련과 또 그 과정과 강도는 같습니다. 기초 훈련에서는 우주인 후보생에게 우주 기술과 우주 과학, 의학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우주 정거장에서 주어질 임무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생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인 우주선이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로켓의 힘이 필수이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는 로켓이 발사될 때 생기는 가속도를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심력 발생 장치를 이용해서 임의로 실제 상황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데요. 회전 의자에 앉아서 상하 좌우의 흔들림에 견디는 훈련, 수평 수직 사방 3방향으로 회전하는 장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회전 운동을 견디는 훈련, 또 가속도 훈련 장비를 이용해서 가속도 상태를 견디는 훈련 등이 행해진다고 합니다. 기초 훈련은 우주인 후보자에게 실시되고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친 후보자들에게는 우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초 훈련은 정해진 일정에 의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기초 훈련 과정을 보면 생존 훈련, 또 무중력 훈련, 진공 환경 훈련, 중력 가속도 훈련 등이 있는데요. 무중력 훈련을 살펴보면 지상 풀장에서 무중력 상태를 시뮬레이션하여서 무중력 훈련을 수행하고요. 또 제트기 비행기 중에서 급하강을 통한 20, 30초 동안의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게 한다고 합니다. 진공 환경 훈련은 진공 상태에서 우주복을 착용하고 우주인의 상태를 약 2시간 동안 관찰한다고 합니다. 중력 가속도 훈련 과정에서는 8번의 중력 훈련을 거친다고 합니다.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 훈련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고등 훈련에서는 기초 훈련을 기반으로 우주 정거장의 우주인들에게 필요한 국제 우주 정거장 시스템, 또 탑재체, 수송체, 지상 교신 등에 대한 기술을 가르치고 또한 임무 수행과 관련한 시뮬레이션 훈련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스타시티라는 곳에서는 수중 무중력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대형 풀장 속에서 다른 장비들을 동원해서 실제 무중력 상태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걷기, 또 우주선 문 여닫기, 태양 전지판 교체 작업 등의 훈련을 받습니다. 수중 훈련을 마치고 나면 보통 2, 3kg의 체중이 감소할 정도로 매우 힘이 든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고등 훈련도 6개월에서 1년 동안 실시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독특한 혹독한 훈련과 인내로 견뎌야 하는 상황 등을 겪으면서 우주인들은 우주비행사 자격을 따게 되는데요. 우주인에 대한 궁금증 중에서 우주에서는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할까, 또 무중력 상태인 우주선에서는 어떻게 음식을 먹을까 하는 것들이 있죠. 이 문제를 리포터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우주선 안에서 먹는 우주 음식들은 어떤 것일까요? 우주 공간에서는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지상보다 더 크고, 또 무중력 상태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 뼈에서 칼슘이, 근육에서 질소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주인들에게 균형 있고 영양가 있는 식단이야말로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음식은 우리가 지구에서 먹는 식품보다 고려해야 할 점들이 더 많겠죠. 우주 식량의 구성분은 보통 단백질이 17%, 지방이 31%, 탄수화물 5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첫째, 저장 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현재 나사에서 고려하고 있는 행성은 달과 화성인데요. 달까지 가는 데는 편도로 5일 정도 필요하고, 화성까지 가는 데는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나사의 우주 식품 저장 기간 기준은 3년 내지 5년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게와 부피인데요. 1파운드를 우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5만 불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식품을 디자인할 때는 최대로 가볍고 쓰레기도 많이 생기지 않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영양가와 맛이지요. 그래서 1일 권장량의 40%에 해당하는 함량을 한 끼 식단으로 작성해야 하고, 무중력 상태에서는 맛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맛도 지상에서보다 매우 강해야 겨우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주인은 강한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며 미세 중력과 밀폐된 환경 등으로 인해 지구에서보다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개발된 우주 식품의 경우 건조 및 가열 처리된 인스턴트 식품이 대부분이어서 우주 생활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로 꼽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과학 전문지 작가 메리 로치는 그의 책에서 우주 비행사를 배설물 처리까지 신경 써줘야 하는 천덕꾸러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배출한 소변은 우주복에 있는 깔때기로 빨아들여져 호수를 통해 빠져나가며 나중에 우주 공간에 버려집니다. 대변은 냉동 건조시켜서 지구로 다시 가져옵니다. 우주에서는 음식이 떠다니지 않도록 그릇에 자기 테이프를 붙여 한 곳에 고정시킨 뒤 조심스럽게 먹어야 하는데요. 만약 음식을 쏟으면 떠다니는 음식을 쫓아다니며 먹어야 합니다. 우주에 오래 체류하면 적혈구가 5 내지 20% 정도 줄지만 몸에 큰 무리는 없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SOSTV 시사뉴스 강정자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주에서 인간 극한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우주여행에서 무중력보다 더 괴로운 것은 멀미라고 하는데요. 유압복을 입은 상태에서 멀미를 하게 되면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밸브를 막을 수도 있고 눈에 들어가서 시야를 흐리게 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우주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악취라고 하는데요. 1965년 아폴로호를 달에 보내기 위한 최종 리허설에 해당하는 제미니 7호 임무에서 당시 우주비행사들은 2주 동안 우주복을 입고 버티는 실험을 해야 했었는데요. 몸에서 나는 악취가 어찌나 메스꺼웠던지 옷을 벗을 때 우주인 프랭크 보머는 동료 비행사에게 혹시 코를 막을 빨래 집게가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 고도의 훈련을 거치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며 목숨을 걸 정도의 위험하고 극한 상황들을 견뎌내어야 우주인의 자격을 따는데요.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는 우주인이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극한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등반이나 암벽을 타고 정상에 오르는 훈련 또한 우주인의 훈련 과정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리포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2000년 여름 산악인 어몽길 씨가 K2를 끝으로 히말라야 8000m급 자연 두봉 14개를 모두 등정했고, 이듬해엔 산악인 박영석 씨, 2003년에는 또 한 명의 산사나이 한왕용 씨가 세 번째로 14자를 완등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록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8000m가 넘는 고봉을 하나라도 등정하는 것은 훈련받은 산악인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허물며 14개의 8000m 봉을 한 사람이 모두 등정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등반을 마치기까지 여러 번의 실패를 겪으며 피나는 노력과 도전 끝에 성공한 것입니다. 전문적인 등반을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등반을 그저 즐기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훈련을 하면서까지 힘을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실력을 생각해서 가볍게 오를 수 있는 산만 찾아다니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더 높고 험한 산을 오르기 위해선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암벽 등반에 있어서는 보통 기본 체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좋은 사람이라도 난이도 5.9급 정도 되는, 즉 손이나 발로 잡을 수 있는 곳이 한 곳 정도만 되는 암벽을 오르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암벽 등반에 필요한 근육이 평소 생활을 할 때 자주 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암벽 등반을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한 등산학교도 있습니다. 등산학교 중 권계열 등산학교라는 곳은 신병 교육을 위한 논산 훈련소보다 힘들다고 소문난 곳입니다. 이 등산학교의 교육 체험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권등 교육 과정은 논산 훈련소보다 더 힘들었다. 그 절정은 3주차의 야간 실전 등반이었다. 토요일 밤 12시 우리는 안산 남쪽 절벽에 붙어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첫 실전 등반은 일요일 새벽 6시에 봉수대에 도달하는 것으로 끝났다. 80m를 기어 오르는데 6시간. 등산복은 쥐어짜면 물이 흐를 만큼 땀으로 적셔졌고 날카로운 바위에 까진 손마디에서 피가 흘렀다. 정상에 도착하자 아침 해가 잠실 쪽에서 떠올랐다. 성취의 감격에 겨운 우리 동기들이 얼싸안고 파이팅을 외치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 아침 산책객들이 운동화 차림으로 올라왔다. 이 등산학교에 5주 코스를 수료한 이세종 씨는 5주 동안 12kg이 빠지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과하면 암벽 등반의 초급반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낮은 산이지만 암벽으로 등반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적인 교육과 피땀 어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경 말씀대로 교육받고 훈련받아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겠습니다. 시사 뉴스 이경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각고의 노력과 인고의 시간들을 지내야지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해설을 통해서 배워봅니다.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입니다.
네, 제가 한번 그 플로리다에 있는 존 F. 케네디 우주 발사대에 제가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갔을 때 참 깊은 감동을 한번 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우주선을 발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조종하기 위한 그런 관리실이 있습니다. 그 컨트롤 타워에 가면 거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쭉 앉아서 큰 대형 화면 몇 개를 놓고서 이제 우주선을 발사하기 전에 그들이 숨을 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고 우주인들을 훈련시켰고 많은 기계들을 가지고 실험한 나머지 이제 드디어 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5, 4, 3, 2, 1, fire 하면 그 밑에서 엄청난 추진력의 불이 내려오면서 그 큰 육중한 이제 로켓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느 정도 갈 때 이제 궤도를 제대로 잡아서 올라가면서 비뚤어지지 않고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성공했다 하면 그들이 다 일어나서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면서 기뻐합니다. 그들의 그 큰 오랜 동안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공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많은 죄가 걸려있는 우리를 이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늘로 가볍게 올라가서 승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해오시고 있는 것입니까? 이 큰 노력이 여러분의 생애에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주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수중에 가서 중력이 없는 연습을 하고 또 중력이 없는 그 방에 가서 연습을 하고 또 거기서 음식을 먹는 것을 연습을 하고 또 정말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연습을 하고 엄청난 수고와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그들은 운동을 많이 합니다. 체력을 관리합니다. 호흡을 관리합니다. 정신력을 관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 우주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절제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하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절제하며 극기하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훈련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향방 없이 그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이 있이 싸운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군사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내 속에 예수께서 사시고 세상적인 습관을 떨어버리고 무거운 죄를 벗어던진 다음에 가볍게 하늘로 날아가기 위한 우주 여행을 위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은 이것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을 받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정부의 기초입니다. 그 계명을 따라 사는 법, 계명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사는 법, 주님의 뜻대로 먹고 마시는 법,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 생각들이 주 앞에 받쳐지고 굴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로켓을 타고 이 가까운 달이나 화성에 가기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쓰는 우주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한 노력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경건의 훈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성에 가기 위해서 우주인들이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거친다면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쳐야 하는 노력과 거쳐야 하는 훈련은 얼마나 강도 높은 것이 되어야 할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성경 말씀처럼 천국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바쳐서 얻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것은 인간의 눈으로도 귀로도 생각지 못한 훌륭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지치지 말고 하늘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굳건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